수월심의 자비구름. 나비엠 뉴욕 불교 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월심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백로네요. 처서와 추분 사이 태양이 환경 165도를 통과할 때를 말합니다. 가을 기운이 완연하고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 하여 백로라 하고, 백로는 이슬을 아름답게 일컫는 말이라 하네요. 희고 깨끗하여 예로부터 청렴한 선비 상징으로 쓰여왔으며,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병하고 이방원의 연회에 부름을 받고 나가려 하자 이를 경계한 어머니가 시조를 지어 아들에게 경계를 당부한 글입니다.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가 흰빛을 샘낼까 염려스럽구나. 맑은 물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첫 곡 들려드립니다. 정태춘이 부르는 탁발성의 새벽 노래.
시냇가 물소리도 가까이 들린다. 어서 어서 가자. 길섭에 풀벌레도 저리 오후니 석가 세존이 다녀가셨나. 본당의 목탁 소리 귀에 익으니 어서 어서 가자. 이 발길 따라오던 속세 물결도 억겁 속으로 사라지고, 멀고먼 뒤를 보면 부르지도 못할 이름 없는 수많은 중생들, 주역 끝에 떨어지는 풍경 소리만 극락왕생하고, 어머님 생전에 출가한 이 몸 돌계단의 발길도 무거운데 한수야 부르는 쉰 목소리에 멈춰서서 돌아보니 따라온 승냥이 울음소리만 되돌아서 멀어지네. 소리에 새벽 옅은 잠 깨어나니 말리길 넘어 파도 소리처럼 꿈은 빌려나고, 속세로 달아났던 쇠북 소리도 여기 산사에 울려 퍼지니 생로병사의 깊은 번뇌가 다시 찾아온다. 잠을 씻으려 약수를 뜨니 그릇 속에는 나의 얼굴, 아저씨하고 부를 듯하여 얼른 마시고 돌아서면 뒷전에 있던 동자승이 눈 부비며 인사하고 합장해주는 내 손끝 멀리 햇살 떠올라오는데 한수야 부르는 맑은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해탈 스님의 은은한 미소가 법당 마루에 빛나네 한수야 부르는 맑은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해탈 스님의 은은한 미소가 법당 마루에 빛나네 법당 마루에 빛나네
네, 정태춘의 탁발성의 새벽노래였습니다. 선지식의 향기 선지식의 향기 오늘 이 시간에는 근대 선지식의 각오와 발심 가행정진 엿보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천수대비주로 삼매에 든 수월스님 경어스님의 수제자인 수월스님의 수행이라 역시 육맹정진과 깨달음, 보림, 보살행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뒤 나비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자란 스님은 어느 탁발성의 수행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명을 받아 1883년 나이 서른에 서산 천장암을 찾아갔다. 1887년 겨울 어느 날 경어선사의 친형인 태호스님은 수월에게 법명과 삼위계를 내려 정식으로 출가를 허락했고 경어를 법사로 정해주었다. 같은 해 겨울 수월스님은 뒷간에 앉아 이를 보다 선매에 들 정도로 일념으로 천수대비주를 외우며 용맹정진을 했는데 이래째 되는 날 밤 몸에서 불기둥이 뿜어져 나오는 방광을 체험하고 세 가지 특별한 힘을 얻었다. 즉 한 번 보거나 들은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되었고 잠이 없어져 버렸으며 앓는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스님은 보림 공부를 위해 천장암을 떠나 금강산 유점사에서 신분을 숨긴 채 여전히 땔나무를 해나르며 한철을 지냈으며 1891년에는 경어, 재산스님 등과 호서 지방을 돌면서 함께 수행했고 1892년경 금강산 마하연사에서 조실로 추대되었다. 1896년 지리산 천은사 상서남과 우번대로 수행처를 옮긴 스님은 이곳에서도 밤새 삼매에 들어 몸에서 빗줄기가 터져나왔다. 어찌나 크고 강렬했던지 천은사에 살던 대중들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몰려왔다고 한다. 1910년 신분을 감춘 채 훈장 노릇을 하던 스승을 어렵게 만나 2년간 모신 수월스님은 1912년 경어스님이 열반에 든 소식을 당시 수독사 만공스님에게 알려준 후 도망강을 넘어 간도로 들어갔다. 백두산 기슭에 있는 도문시 희막동에서는 3년 동안 소목이 일꾼 노릇을 했다. 이때 스님은 밤을 새워 집신을 삼고 낮에는 소치는 짬짬이 주먹밥을 만들어 놓았다가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동포들을 위해 산바위 위에 주먹밥과 집신을 올려놓아 무주상보시를 베풀었다. 스님은 1915년 흑룡강성의 수분하로 들어가 관음사라는 작은 절에서 신분을 감춘 채 어떤 젊은 스님에게 온갖 욕설과 행패를 당하면서도 6년간 보림 공부에 열중하기도 했다. 그 뒤 1921년 봄 왕청현 나지구에 들어가 동포들이 지어준 화엄사라는 작은 절에 머물며 누더기를 걸치고 날이 밝으면 종일 들이나 사느나가 말없이 일했고 탁발을 자주 다녔으며 생식을 했고 잠을 자지 않았으며 산짐승, 날짐승과 어울려 놀았다고 한다. 스님이 화엄사에 머무는 동안 금호, 효봉, 청담 스님 등이 찾아와 몇 달 혹은 1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의 말없는 가르침을 배워갔다. 1928년 음력 7월 16일 스님은 개울에 가서 몸 좀 씻겠네 라고 하고선 절 뒤편 송림산 개울물에 깨끗이 몸을 씻고 깬 바지 저고리와 새로 삼은 집신 한 켤레를 가지런히 올려놓고 결과부자로 입적했다. 세수 74세, 범납 45세였다. 입적 후 7일 동안 밤마다 송림산에 불기둥이 치솟는 대방광이 일어났고 산짐승과 날짐승이 떼를 지어 울었다고 전한다. 이토록 많은 불가사의한 일화를 남긴 것은 그만큼 스님의 깨달음과 삼매의 힘, 중생구제의 원력이 큰 사실을 웅변하는 것이리라. 토굴에서 무자화두 타파한 효봉 스님. 38회 스님이 된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늦깎이이다. 판사 출신의 효봉 스님은 남보다 늦게 출가한 사실을 자각하고 남들이 쉴 때도 쉬지 않고 잠잘 시간에도 자지 않고 분발하여 오로지 정진에만 애쓴 결과 당대의 선지식이 되었다. 1925년 금강산 신계사 보호남에서 석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효봉 스님은 조주 스님의 무자로 평생 화두를 삼았다. 1927년 여름 신계사 미루감에서 안거에 들어간 스님은 꼬박 한철 동안을 아랫목 뜨거운 자리에 앉아 정진했다. 한 번은 공양 시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엉덩이에 무언가 달라붙는 게 있어 돌아와 보니 엉덩이 살이 헐어서 진물이 흘러 가사와 방석이 달라붙어 있었다. 살이 허물어지는 줄도 모르고 화두 일념에 미동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스님은 금강산에 있는 선원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밤에는 눕지 않고 앉은 채 공부하고 오후엔 먹지도 않았다. 한번 앉으면 절구통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때부터 절구통 수자라는 별명이 생겼다. 출가한 지 5회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스님은 1930년 늦은 봄 깨닫기 전에는 죽어도 다시는 토굴 밖에 나오지 않으리라 맹세하고 금강산 법기암에 직접 지은 무문관 토굴에 들어갔다. 그때 가지고 들어간 것은 입은 옷의 방석 석장뿐. 하루 한 끼 공양을 조그만 창문으로 들여보내 줄 것만을 당부했다. 이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도 지나갔다. 그리고 새봄 하루는 시자가 공양을 가지고 가니 그 전날 놓아둔 공양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스님, 왜 공양을 안 드셨습니까? 이 소리에 스님은 비로소 어제의 공양이 창문 입구에 있는 것을 의식했다. 그 전날부터 공양이 온 줄도 모르고 선정산매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1931년 여름, 비가 개인 어느 날 아침, 드디어 토굴벽이 무너졌다. 1년 6개월 만에 토굴에 들어갔던 스님이 벽을 발로 차 무너뜨리고 나온 것이다. 토굴 밖으로 나선 스님은 한 발자국도 떼어놓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머리와 수염은 덥수룩하고 그새 세수 한번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만은 환하게 빛났었다고 전하며 석도 화상에게 오도송을 지어 올려 인가를 받았다. 1932년 4월 초파일에 유점사에 동선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와 보살계를 받은 스님은 깨달음을 인정받고도 보림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1933년 여름 여여원에서 수행하며 오후에는 불식하였고 겨울에는 마하연 선원에서 안거하였다. 이어서 전국의 정멸복음을 찾아 한철씩 정진하였고 1936년에는 당대의 고승 하남 스님과 망공 스님으로부터 법을 인가받았다. 1937년 조계사 성광사 삼일함에 머물며 10년 동안 납자들을 지도한 스님은 늘 직접 죽비를 들고 선방에서 경책했으며 동구불출, 오후불식, 장좌불화, 무건의 네 가지 규약을 정해 이를 엄격히 지켰다. 그리고 늘 조주스님의 무자화두를 들어 무라, 무라 하고 입버릇처럼 외워 무라스님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두 번째 곡 들려드립니다. 네킹콜의 Lov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and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Here'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t make it. Take my heart and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네, 네킹콜이 부르는 러브를 들으셨습니다. 내 마음의 자비구름. 내 마음의 자비구름. 오늘 이 시간에는 청아 스님의 생각을 부처님 마음에 머물게 해서 간단 없이 밀어붙여라에 대한 가행정진 법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간단 없이 정진하면 틀림없이 부처님 광명이 나옵니다. 용맹정진은 화두나 염불 혹은 주문을 통해서 오직 부처님께로 지향하는 마음을 순간 찰나도 쉬지 않고서 지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음식의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입으로는 먹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부처님, 즉 본체를 지향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맹정진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묵언을 지켜야 합니다. 말을 하면 개념이 나옵니다. 개념이 발동되기 때문에 또 역시 분별시비가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말을 안 씁니다. 식사 또한 꼬박꼬박 세 끼를 먹지 않고 원칙적으로 하루 한 끼를 먹습니다. 본래 우리가 잘 참지 못해서 하루에 세 끼를 먹고 거기에 덧붙여 간식도 합니다만 사실은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말도 않고 또 하루에 한 끼만 딱 먹고 맙니다. 우리 생각을 부처님 마음에다 딱 머물게 해서 간단 없이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정진할 때는, 즉 반주삼매를 할 때는 우주본체의 진여불성 자리가 혼이 다가옵니다. 반주삼매란 분립삼매로서 부처님이 혼이 앞에 나오신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간단 없이 정진하면 일주일이 미처 못 가서 틀림없이 부처님 광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과 몸이 온전히 그 광명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라는 생각도 초월해버립니다. 그것을 심월 고원이라 합니다. 일주일 해서 안 되면 37일, 즉 21일 동안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49일 동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90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이면 되는데 설마 90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삼동결제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지금도 번뇌의 찌꺼기를 다 못대고 있습니다. 육명정진은 상의해서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의무감 때문에 구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과부자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이랫동안 밤이나 낮이나 안 눕고 안 잠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서 그냥 미쳐버린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한 10명쯤 시작하면 그중 몇 명은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겨우 버틴 분들도 다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하여 그 아픈 것만 생각하지 공부에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억지로라도 해놓고 보면 하신 다음에는 이것을 하면 좋겠구나. 나 같은 별것도 아닌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안 자고 안 눕고 버텼구나 생각되어 자기를 이겼다는 강인한 의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선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저 무난하게 그때그때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좋은데 사실 신참들은 어거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무리는 마시고 선방 스님들은 입승 스님과 상의해서 하시고 정중당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너무 무리하면 도리어 병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 그냥 참선이라는 것이 원래 참 좋고 쉬운 것인데 참선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다시는 안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도록 부지런히 공부하기를. 사실 참선은 제일 쉬운 것입니다. 몸도 과부자가 가장 편한 것입니다. 호흡도 과부자를 해야 상하호흡 순환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항시 머리도 시원하고 가슴도 시원하고 눈도 시원하고 합니다. 아랫도리는 따숩고 단전에는 힘이 꽉 차 있게 됩니다. 참선을 많이 해서 과부자를 많이 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아랫배에 힘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병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잔병도 다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잘못한 사람들은 도리어 없던 병이 생깁니다. 참선을 잘하면 내가 없고 미운 사람 좋은 사람도 없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날이 좋은 날이고 때때로 좋은 때입니다. 우리 마음은 나다 너다 좋다 굳다 시비를 다 떠나서 천지우주의 순수에너지 순수정기인 부처님만 생각하는 것이 참선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두를 두는 것이고 연불도 그 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혼이 빛나는 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복도 지혜도 자비도 능력도 원만히 갖춘 무한의 공덕과 가능성을 입력한 컴퓨터 이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 자리를 개발하는데 가장 요령있고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참선입니다. 우리 몸을 바르게 하고 우리 호흡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몸을 바르게 하려면 철저한 계행을 지켜야 됩니다. 몸을 바르게 한 다음에는 호흡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될수록 가늘고 길게, 그리고 고르게 해야 합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구해야 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허튼 권리나 권력을 구하고 돈을 구할 때는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모든 게 분수에 맞으면 우리 마음은 내 생명의 근본인 동시에 우주 만유의 근본자리인 우리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수에 맞게 하면 되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몸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참 무상합니다. 그동안에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내놓아 보시오 하면 우선 저부터가 따분하게 생각합니다. 후회가 없도록 공부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반야바라밀를 본다면 찰나찰나가 다 좋은 때요. 사람마다 좋은 사람입니다. 설사 내가 아무 허물도 없는데 내 목에 칼을 겨누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천지우주가 오직 부처님 뿐이요. 천지우주가 다 화장세계, 즉 부처님 나라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날이 좋은 날이요. 분명히 해마다 좋은 해입니다. 부지런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마하바냐바라며. 마지막 곡은 이수연이 부르는 리바이.
익숙해 날 오고 가는 발걸음 헤어지는 인사에 미숙해 보이는 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는 걸 익숙해 날 보고 가는 시선들 주위 모든 여자 날 야속 It's okay. 부끄러울 게 없는 걸. Oh, 눈물로, 눈물로. 보낼 필요 없어. 자욱하는 게만 남을 뿐. 눈물로, 흘려보낼 시간이 녹아남은 건 어디에. Revival, 미련 없이 손을 흔들어. Revival, 그땐 그때.
정찾기 힘들어진 정한 파트너 널더빠진 정이 안 돼 이상한 빈정 만이 나누는 사람이 바보라 불리는 시대 복식 두 손에 남은 것 손에만 흥건히 남길 바에 인사는 간단하게 간단 간단하게 맘의 문은 깐깐하게 방이 좀 깜깜하네 속을 들키면 게임 오버 할 수 없이 널 속여 여기까지가 납니다 세상에는 새가 납니다
보낼 필요 없어 자욱하는 게만 남을 뿐
네, 이수연의 리바이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NIBM 뉴욕 불교방송의 청자 여러분, 풍성한 추석 맞으시고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보람된 시간 많이 가지시길 빕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한 일로 가득한 좋은 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월심이었습니다.